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이웃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권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2장과 13장이 작은 소달락 하나, 그리고 지금 읽은 14장부터 15장까지가 또 다른 작은 소달락 하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지껏 보았던 앞에 나왔던 12장, 13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이웃사람을 권면하면서 이웃을 크게 세 부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 두 번째는 박해하는 불신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읽은 이 14장부터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관련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모든 주제가 이제 다 들어있죠. 1절,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보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이 연약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권면하는 것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성장한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죠? 또 선거 때만 되면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부류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제일 예민하게 이제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너희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 주작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은 간단해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받아줘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여기 보면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쓴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인데도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의 의견을 비판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잘 받아주라고 했던 문제는 무엇이냐?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 여기 보시면 이 먹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이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로마서, 예, 또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시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거 우상한테 바쳤던 건데 어떻게 먹지 하고서는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먼 남의 나라 혹은 다른 교회, 다른 교단 얘기가 아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는 이걸 먹는 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아, 괜찮아, 뭐 뭐든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먹으면 돼, 그렇게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별형이 다양한 그런 부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바울이 3절에 보면 두 군데 사람 양측 모두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먼저 3절 처음에 보세요. 먹는 자는 누구냐면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죠. 먹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아유, 저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누군가를 잘 업신여기는 편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업신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업신여겨 본 적이 있는가?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지식이 없이 저래?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업신여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포괄적인 거고요. 누가 업신여길 때 혹은 미워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 저는 그걸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특히 거생들 보면 착하고 째려보기를 잘하시는 이렇게 눈 잘 안 돌아가는 이렇게 착 이렇게 보면 그 눈짓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신 여기는 눈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표정 이 눈빛은 괜찮은데 표정을 보면 어우 저 사람이 나를 업신 여겼어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표정을 갖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말로 잘났어 정말. 그리고 이게 무언가를 이렇게 업신 여기는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손짓 이 손짓 하나가 때리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모멸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삿대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를 때도 참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랑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업신 여기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든. 그러니까 이 눈빛부터 시작해 행동까지 무엇이건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멸시를 받았다는 느낌이 갖거나 업신 여겼다는 느낌이 든.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성장한 사람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 성장한 사람. 예비 시간에 아기가 막 떠든다. 좀 쳐다볼 수 있습니다. 쳐다보고 좀 주의를 주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업신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봐도 부모는 부담을 이미 느껴요. 그러니까 업신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명령을 하느냐. 3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먹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뭐가 문제냐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믿음이 좋아서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는 왜 우상하게 바친 음식을 먹니? 이러면서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헌신도 있고 순종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타협을 하고 왜 저렇게 세속적으로 먹는 것만 밝히지? 이렇게 생각해서 비판을 하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게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1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3절에서는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은 쌍방을 향해서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예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신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3절 맨 끝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비판하고 있는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하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으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12장에 보면 처음에 이웃사랑 이야기하면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십니다. 또 나는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또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걸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거니까 네가 함부로 그걸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업신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도 받아줘라. 네 기준에 의해서 나는 저건 못 봐요. 저 거는 못 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신앙생활도 유별나게 해? 왜 이렇게 아직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으니까 너도 받아줘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끔 성도 중에 답답할 때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뭐 가령 뭐 교회 예전에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교회 약간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매나 아니면 또 좀 이런 경우에 애들이 이렇게 뛰거나 그런 경우에 언제까지 저걸 내가 참아줘야 됩니까? 그럼 제가 사실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너도 받아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게 많이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참을 때까지 좀 참아. 참을성 없는 나도 참고 있으니까 내가 참을 때까지는 좀 같이 참읍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사람이 믿음이 훌륭하거나 그 사람이 완벽하거나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예뻐 보여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우리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신 여길 말고 잘 받아줘라.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러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판하지 않고 받아주라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가령 교회 안에서 명백한 죄를 지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비판하지 말고 옆에 사람을 받아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도 자기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뭔가를 좀 부족하게 행동하고 있을 때를 뜻하는 거지, 죄를 짓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무조건 받아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때에는 그 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야지 됩니다. 다만 그때에 우리가 비판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비판하는 태도보다는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조언해주는, 권면해주는 그런 태도로 여하튼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옳지 않아.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었느냐? 비판하지 말라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맨 마지막 이야기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최소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라고 정말 하고 싶었을까?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주고 잘 가르쳐서 그 사람도 믿음이 성장해서 아무 것이든 잘 먹는 사람이 되게 해라. 사실은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그 모양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기다려주는 것이 능사이거나 완성된 맨 마지막 모습은 아니에요.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서 괜찮아. 우상에 바친 제물도 그것은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음식도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돼. 그럼 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베풀어 주신 것이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무엇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가르쳐서 그 사람도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어이구, 넌 그까지 것도 모르니 이렇게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쪼록 주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붙여주신 또 다른 주님의 자녀들인 다른 성도들, 특별히 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잘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다른 성도들을 잘 섬겨주고 세워주고 또 다른 성도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잖고 예의 바르게 잘 권면하고 가르쳐서 모두가 다 함께 주님 기쁘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그리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여전히 구원하신 또 다른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직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쳐왔던 그 과정을 아직 겪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그들을 잘 믿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을 닮아나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넓혀주시고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 우리가 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과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함께 있사옵나이다. 아멘.